마가복음 32번 메시지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움직임 16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를 상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움직임에 관련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정에서 10장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정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문제를 서술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10장 1절에서 주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노종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노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통해 그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종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들어가는 노종입니다. 10장이 끝난 후에는 이 복음서에 더 이상 병고침에 관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끝에서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움직임은 눈먼 거지인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를 치료하신 후에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들의 목적은 죽음과 부활, 심지어는 승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6장, 즉 1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동반자들과 함께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놀라운 부활과 기이한 승천 안으로 들어가셨는가를 계시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주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노종에 있었을 때 그분은 따르는 자들에게 결혼과 낡아짐과 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0장 32절부터 52절에 있는 사건 역시 예루살렘을 향하는 노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강하고 담대하며 열렬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 앞서 걸어가실 때 그분은 열렬하게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담대함으로 인해 크게 놀랐으며 심지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그분을 따랐던 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그처럼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이에 대해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의 얼굴은 부싯돌과 같았습니다. 이는 그분이 죽어야 할 때가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분이 죽음에 넘기우기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정지되거나 좌절되거나 방해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방해를 받았다면 그분은 유월절 날, 즉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할 날을 놓쳤을 것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정에서 그처럼 담대하게 모든 제자들 앞에서 걸어가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계시, 마가복음 10장 32절 하반절부터 3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변형되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셨습니다. 변형되신 후 갈릴리에서 그분은 두 번째로 그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노종에서의 세 번째 계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예언으로서 제자들의 천연적인 관념에는 완전히 생소한 것이었으나 문자적으로 그것은 상세히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음 안에 포함됨. 노예 구주께서 죽으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자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급하고도 담대하게 그를 따르는 자들을 앞서서 나아갔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회의에 따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분의 순종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부활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는 것과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그분의 표현을 위한 많은 형제들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방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그분은 수치를 가볍게 여기셨으며 사탄에게 강탈당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기워져 사형 판결받기를 자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3층천으로 높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주 예수님의 죽음은 주님 자신뿐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사실상 우리까지도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자신과 함께 그 죽음 안으로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10장의 나머지 부분과 마가복음 마지막 6장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그분에 믿는 이들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라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들과 다른 제자들을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이끄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그분의 승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즉 주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되는 날을 사실상 주님 자신이신 영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승천을 본 모든 자들 위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부어짐으로써 그들은 체험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에 베드로와 120명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였으며 실제로 그분의 체현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그리스도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같은 놀라운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던 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분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실제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눈먼 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정에 있었을 때 그분은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그분의 놀라운 부활로 제자들에게 인상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 번째로 그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반복하신 후에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0장 35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노예 구주의 제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상에 관한 한 장님이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주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계시하고 난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은 요한과 야고보가 여전히 천연적인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확실히 그들은 그리스도로 대치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주님의 부활 안으로 이끌리지도 않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에 따르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이었으므로 그녀는 그분의 이모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사촌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그분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그분과의 육신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깝다고 생각한 사실에 근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완전히 천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잔과 그분의 침례.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잔과 침례는 모두 노예 구주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잔은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을 위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목이었음을 상징합니다. 침례는 그분의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이 통과해야 할 하나님이 정한 길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님의 대답으로 미뤄올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 중에서 주님 좌우편에 앉으려는 자들은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은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기적인 요한과 야고보의 간청은 주님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계시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그분의 잔을 마시고 그분의 침례로 침례받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사람의 위치에 서 계셨음을 봅니다. 이 같은 위치에 서서 주님은 완전히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밖에서 무언가를 할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 10명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있는 주님의 말씀은 이기적이고 천연적인 생각에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열 사람의 분냄 역시 주님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계시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길은 종으로, 심지어는 노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노예. 45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인자이신 노예 구주가 심지어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혼을 쏟아 죄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노예임을 진술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대속물이라는 말은 노예 구주의 구속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죄인들에게 행한 그분의 봉사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경, 거지.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질문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상 눈먼 디메오의 아들들, 즉 눈먼 거지들이었습니다. 영광 중에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에 관한 그들의 말은 눈먼 자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이 실제로 눈먼 거지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좌우편에 있는 지위를 구걸하는 그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장이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것으로 끝맺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지위를 구걸하는 소경들로서 그들은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배워야 할 것은 만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위에 대한 야망이 있다면 우리 역시 디메오의 아들들, 즉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가난하고 눈먼 거지들이라는 것입니다.